오늘 요한복음 강의 29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10구절, 20구절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하고 나서 참 너무 이런 시리즈가 좋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많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준비하고 어제도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요한복음 강해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의 상태가 무언가. 오늘도 저희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읽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야, 이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사람의 상태예요. 다시 한번, 야, 정말 이게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복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박사했다 그러고 뭐 어디 그룹의 총수라 그러고 그렇죠 뭐 대통령이라 그러고 아주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의 영적인 상태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서 예수님하고 조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의 죄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말 그대로 그냥 간절하게 배어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이 멀어 있는 소위 죄인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요한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자,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23절에 출생지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래에서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아래 출신이 있고 저 위 출신이 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에 다 모두가 다 100% 아래에서 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래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특징, 그 다음에 위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아버지하고 저 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요. 이게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사람이 보기에 같은 것 같은데 위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버지가 있고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질이 있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출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출생. 그럼 출생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머니 아버지의 성질이, 그 본성이 그 아들, 딸에게 많은 부분이 전수가 돼서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뭐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그 성격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저 같으면 상당히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많은 경우 화도 잘 내고 또 그러면서도 열정적이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은 죽어라고 쉬지 않고 하는 그런 일,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 다 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제 어머니에게서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대개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많이 담고 딸은 어머니의 성품을 많이 담게 돼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만 적용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일, 영혼을 결정하는 그 일에도 이 진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품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그 일, 그 일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래 출신이냐 위 출신이냐,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버지가 다르고 위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에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착각하면서 이게 내 아버지일 거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진짜 아닌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제목이, 오늘의 이 말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정말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내 출생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가게 될 영원한 종착지가 결정이 되는 거다.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약 4천년쯤 지났을 때 사람 가운데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구원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물이 되셔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이 인간을, 구약시대 인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제 하시는데, 공생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아마 공생애 아마 한 6개월쯤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3년 반 공생애 가운데 그냥 한 3년 정도가 지금 지났으니 이제 6개월 정도뿐이 안 남은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6개월이고 남은 그 시간을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전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지금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으니 나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더니 34절 거기로 이제 가시면서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속박에 매여 있는 종이라고 한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자유인이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텐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텐데 그 진리를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말씀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의 그 사람들의 그 속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더 명확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33절 가서 보니까 우린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속박된 적이 지금도 다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종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39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이제 직격탄을 말 그대로 날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인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조상은 너도 알다시피 2000년 전에 나타나서 정말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 집안이 훌륭한 목회자 집안이고 뭐 장로 무슨 집안이고 몇 대째 우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문제의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영적인 무지를 보시고 이 문제를 정확히 집어서 정곡을 찔러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 예수님의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면은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이 가면 저 벽에 가면 벽에 부딪혀서 도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올바른 진리의 말을 너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말이 너에게 갔다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도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너희는 또 뭐라고 얘기해?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 이게 오늘 지금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자, 39절에서 이제 40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저 지역에 살 때 이방인으로 살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런 사람이 돼서 많은 공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그 공적 아니면 공덕 아니면 아브라함이 쌓아놨던 그와 같은 그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냐. 그게 하늘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 공덕을 내가 나눠서 받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 종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예요. 천주교회. 천주교회 가면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또 마리아가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왜 그러냐? 이런 성인들이 본인들이 쓰고도 남은 그와 같은 공덕이 워낙 많은데 이게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공덕을 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연옥에 지금 잠겨있어도 이 사람들의 공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서 하나님 나를 연옥에서 빼서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덕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유대인들에게서 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공덕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그 공덕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 부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다 공자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냐? 많은 공덕을 쌓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여분의 그 공덕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내가 의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교회사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추리퍼라고 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유대인 추리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은 죄를 많이 지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왕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믿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행위, 왜 그래요? 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것이 유전이 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냐,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거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저 이라크 땅, 저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데라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너희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리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바르게 반응하셨어요? 바르게 반응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속한 자들, 육적인 그와 같은 씨가 있고 그걸 씨라고 표현했어요. 육적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안게 된 거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민으로 만드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게 내려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제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 오케이 하고 천국으로 넣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묻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일리 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거. 얼마를 그래, 무려 2000년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2000년을. 그렇죠? 자, 이런 일이 시작이 되니까 신약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서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공생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납니다. 침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걸 보고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다시 말해 독사들의 자식들아, 독사들에게서 출생한 자들아, 너희 아버지는 독사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침례자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과거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 조상이면 아브라함 했던 것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행위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럼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신약시대가 열리는 이와 같은 그 첫 부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예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이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 조상도, 뭐 제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런 혈통, 가문, 좋은 집안, 그렇죠? 이런 게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11절,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받아들였는데, 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죠? 예,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스펄전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혈통, 육신의 뜻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삶을 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그래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만 된다.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쭉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 1948년 저 5월에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안에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인데 저 사람들 가운데 거의 99.9%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저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결국 저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가져다 놨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저 아브라함의 씨에 지나지 않지 결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씨가 유대인들이 2천만 명, 3천만 명이 흩어져서 살아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들의 거의 99.9%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입니다. 과거 천주교의 천년 동안의 그 중세 암흑시대 그 심각한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버리며 정말 믿음 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럼 바이블 빌리버,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의 행위가 그런 방식으로 나와야 정말 그 사람들의 후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위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15절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다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와야 그래야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가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1절에서 이제 4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41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아브라함 같군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하늘에 있는 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들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야? 너는 음행을 통해 났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생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부부가 됐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음행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8장이 시작이 되면서 8장 1절부터 11절에 간음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잡혀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 지금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해갖고 너는 음행을 통해서 난 사생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늘 아버지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와 같은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보면서 영적인 유산이라는 걸 자꾸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몇 대째 지금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 몇 대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 개개인이 지금 중요한 거지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유산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 종교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누구, 우리 위에 누구, 누구 누구가 뭐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낳고 아이들을 키워요. 경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성경 읽기를 시켜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아침에 점심에 밥 먹을 때 꼭 같이 기도하게 돼요. 하게 해야 돼요. 아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기 나와서 같이 부모와 함께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강제로 믿게 하고 그걸 강제로, 그렇죠? 강제로 침례받게 하고 어떤 외적인 형태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침례교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근본적이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애들을 제대로 만들고 열심은 좋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뭐 교회 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압박을 하고 믿지 않았는데도 들고 나가서 손들라 그러고 그러고선 침례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나중에 또 받아요. 20살, 25살. 왜 그러냐? 그때 모르고 한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한 건데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아이는 괜찮은데 평생, 그렇죠? 그때 받고 이렇게 한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에 밥 먹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종교심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아이를 종교인으로 만든 그런 단계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생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겉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뭐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종교가 돼서 이 사람들 지금 파멸로 밀어넣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강압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아이들을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악수를 두면 안 된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너희는 아비가 마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가 정말 정말 내 아버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다. 내가 그 삼일체 그 하나님의 그분의 세 이 인격체 중에 하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100% 그대로 판박이로 여기 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요? 내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다. 정확한 형상이에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조그만 원자까지도 지금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반드시 나타난 증거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8절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한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복음서를 펴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읽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잖아요. 하신 그 행동을 보잖아요. 그렇죠? 100% 누가 하신 거냐? 하늘 아버지가 하신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기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100%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 사복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 번지수 잘못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만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를 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43절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세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정말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면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냥 쉽게 술술술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 말이 귀에서 술술술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느냐?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그냥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냥 믿겨지냔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이해가 되고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들리냔 말이에요. 이게 들려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무슨 박사를 하고 뭘 했어도, 암만 이야기라도 이렇게 쉬운 이야기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강해가 되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들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 술술술술 그냥 들려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져다 줘도 박사학위를 한 사람도 이걸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뭐 50세 먹은 사람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40세 된 사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들 하나님의 말들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예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들 내 손에 표적으로 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가죽 두루마리 해가지고 손에다 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집에 문 기둥에도 다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갖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들을 듣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얘기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다 손목을 해서 가서 말씀을 붙들어 메고 기둥에 갖다 다 붙여놓고 그쪽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200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예 이해를 못하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는데 실상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것들 깨닫지 못하냐?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통치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출생지가 위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의 일을 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물론 마귀처럼 흉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요. 점잖아요 보기에. 좀 우아하게 보여요. 교양도 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에덴 동산 사건 한번 가서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의심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면서 접근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마귀가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일로 하냐? 거짓말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그 이후에 곧바로 사람을 진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냐?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을 보면서 정말 살인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와 같은 단체 아니면 이와 같은 국가가 어떤 국가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그런 국가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지금까지 내건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고 가장 크게 성공한 그런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난 한 세기 동안 1억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거짓말을 통해서 붕괴시키고 멸망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이들이 크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잠언을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무상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고 100%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있는 자들 거 다 빼앗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들이 와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 15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벗어나라. 왜 그래요? 이게 거짓말쟁이 마귀의 소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니 내 아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와 같은 체제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장에 가서 보니까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무상복지 무상보해서 받겠다고 하는 자야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상복지를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 불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를 속여왔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크게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아비라는 건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원천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속임수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속이냐? 먼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여요. 심지어 마귀에 대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속여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속여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구원에 대해서 속여요. 여기 유대인들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임수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고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살인해서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아버지가 마귀구나 하고 마귀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나한테 와서 당신 이게 죄입니다 하고 죄를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가운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위대한 거예요. 누가 내게 와서 당신 죄 있습니다 하고 그 말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나는 죄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 또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왜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지금 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우리 육신의 속박이 된 거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속박이 되면 아주 무서운 속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속박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속박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속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도 마귀에게 지금 속해서 속박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어디가 속박이 돼 있어 그리고 그 속박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심오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불속을 향해 지금 막 치달아 가면서도 나는 너무 좋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자유롭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그런 속박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상복지 이거 하면 그럼 어떻게 끝에 가면 지옥 불속으로 날아가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지 털터리가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여전히 좋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속박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를 통해서 죄와 육신과 마귀의 속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갇혀서 눈이 열리질 않아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6절에 26장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이런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저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고 사도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저 사람들 마귀의 자식이야. 저와 여러분이 웃고 그렇게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준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사탄인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 책무가 지금 21세기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놓여 있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해서 신실하게 우리말로 지금 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그렇게 만들려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오냐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